95페이지 됩니다. 가스펠 오브 룩 챕터 5 verse 1 through 11.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mple man."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the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 우리의 힘대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고 낙망하여 있을 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낙담하고 지쳤을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적에 우리들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 속에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능력의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이렇게 바뀔 적에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요새 병원에 우리 계속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김숙자 자매님 모친 계신 그 605실에 침대가 4개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보면은 이제 오늘 내일 기다리는 분들이 그래도 또 밖에 나오면은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병원에서는 고통이 있어도 해는 바뀌는데도 또 바뀌어가지고 봄이 되어서 시간이 또 이렇게 성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신의 연약함을 친히 느낍니다. 이 광활하게 돌아가는 우주의 이 흐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놨는데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의 당시 황제이던 타이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리아 호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 그래서 다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배, 조그만한 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여러 배를 거느린 선주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거물을 수선하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듯 별 볼일 없던 시몬이라는 사나이. 이름도 말이에요.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시몬 하면은 갈대란 뜻이에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흔들리고 조금만 풍랑이 치면은 뚝 부러지는 갈대. 여러분 갈대 보셨어요? 갈대가 보기 그래도 잘 휘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이 그 늪 앞에가 큰 이 늪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린 앞문만 탁 열면은 갈대숲이 거기 꽉 우거져 있고 갈대숲 옆에 또 이 연꽃 이 연줄거리하고 연꽃이 꽉 우거져 있어요. 미천 지저분한데 거기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가을 되면은 탁 바짝 말랐는데 갈대 그 이 씨도 말라갖고 흔들리는 게 참 좋았어요. 서울 가가지고 아파트 사니까 그런 재미 없어서 아주 답답했습니다. 요새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미국에 그 갈대숲 많죠? 공터마다 갈대숲이에요. 근데 갈대는 특징이 이게 잘 이렇게 휘지 않아요. 근데 똑 부러뜨리면 그냥 뚝 부러져 버립니다. 쉽게 부러져요. 그래서 시몬, 고집은 세가지고 잘 부러지진 않고 그러면서도 정작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뚝 부러져가지고 실수하는 시몬. 참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뭐 좀 기분 좋고 하면은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딱 그래놓고서 정작 일이 닥쳐갖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은 도망가 버리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니까 주여 나도 함께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보고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내게 지금 거듭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붙잡히셨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주님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세 번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지쳐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눈이 마주쳤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그런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칠칠맞지요. 사람이 차라리 안 맞다라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근데 나서긴 좋아해가지고 크게 난제자들 보다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탁 해놓고서 정작 상황에서는 부러지고 부러지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 사실은 베드로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에 가장 큰 핵을 걷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출발했어요. 그때 모였던 3,000명이 사실은 당시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크게 와 있었다고 생각해요. 3,000명이 저희 집에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씨앗 뿌리시고 계속 명절마다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뿌린 씨앗을 베드로가 1차 거두면서 씨앗을 왕창 뿌려가지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 씨앗을 가꾸고 교회로 세우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바울이 뿌린 그 씨앗을 또 가꾸고 키워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일을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그냥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런 분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왜 직접 안 하실까? 하나님 직접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묘한 속성이 있으세요. 절대 직접 안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사도들로 만들어서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전은 검으로 만든 것도 아니요, 돌로 만든 것도 아니요, 투명한 유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빛을 딱 넣어주면은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대로 비춰가는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말이에요. 자신이 포도나무 둥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줄거리 아시죠? 볼품 없어요. 포도밭 가보신 분 보면은 실제 포도가 열리는 그 가지들은 연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떡 부러집니다. 근데 이 포도가 그 둥치에, 밑둥치에 그냥 이따오로 큰 거를 딱 열리는 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연약해서 휘청휘청 하는 마지막 그 작은 가지에다가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풍요한 열매를 맺어요. 보세요, 가지 요만한데 포도가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서 연약한 가지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풍요한 과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실이 맺게끔 하는 생명수가 올라가는 그 통로로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딱 그냥 로마 황제한테 딱 가셔갖고 야! 너! 내가 지금 아우구스투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시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번개를 그냥 꽝! 때려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놀래 자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금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너 내 제자가 좀 되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말을 해. 아니, 로마 황제가 당시에 완전히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신으로 섬김 받고 있었다고. 얼마나 숙겠어요, 일하기가. 탁 그러면은 말만 한마디 하면 쫙쫙 될 텐데 그런 사람 안 부르시고 제사장도 아니요, 유명한 학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결정투성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지질이도 성질들은 못 돼가지고 다들 보면 성질 급해요. 여러분, 열두 사도가 성질들 보면 하나같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특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수제자가 셋인데 처음에 부르는데 하나같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부아너게. 부아너게 하면 바 하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of Thunder. 우리의 아들. 하도 성질이 못 돼갖고 한번 성질 나면 광을 깨끗 지르고 바다를 하니까 우리의 아들. 그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성질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을 한 사람들이 보면 성질 못 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뜨려가지고 그 성격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처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거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셔서 따랐는데 그러고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지는 아니하고 아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고기 잡다가 가서 잠시 또 말씀 좀 듣다가 고기 잡다가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뭐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는데 탁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먹고 살라고 고기 잡니 생업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늘어져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밤새 그러고 낙담하고 했으면서도 참 그래도 성실하긴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업에는. 그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업 통해서 나타나시는 경우 참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실하게 우리가 일하고 있을 적에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 엘리의 그 집에서 참 충실하게 열심히 섬길 적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자면서 항상 그 언약궤를 지킬 적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사사로 세워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명칭 중에 그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 모세, 사무엘, 예수 이렇게 붙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벳 아도나이 해가지고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그 명칭을 쓴 사람이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예수님이에요.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쫄딱 망해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그냥 장군으로 그럴 적에 하나님이 탁 부르시지 않아요. 쫓겨나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나이가 있지만요 80이나 돼갖고 별 볼 일 없는 모세 아마도 이제 파파 할아버지 된 데다가 지팡이 짚고 형편 없었을 거예요 그때쯤은 그러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열심히 치면서 섬길 적에 그때 양치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셔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세 하면은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 다윗. 여러분, 다윗도 뭐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양치느라고 어린 소년 다윗, 열심히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셔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혈통의 계보로 삼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그래서 지금 다윗의 아들 예수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런 영광을 갖습니다. 엘리샤. 구약의 엘리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참 엘리샤가 한 이적들이 예수님이 한 이적하고 비슷합니다. 엘리샤가 자기 아버지 밭에서 송을고 밭을 열심히 갈 적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영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당시 아람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생업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살 적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부르세요. 그래서 살면서 자기 현재 하는 일에 게을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실은 부르지 않으세요. 나는 세상 일은 뭐 귀찮고 잘 안 하지만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업에서 충실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에 불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또 베드로가 참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적마다 입으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한 말 딱 뭐라고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고백해요. 잘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선생이요. 선생이요. 라바이. 선생이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워가는 제자라고. 그래서 선생이요 부르는데 그게 호칭이 딱 바뀌어버려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성경에서 주여 하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과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길을 딱 파악하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주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는 영적인 것을 갈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을 볼 적에 내 자신의 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 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무서워 말라. 베드로의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적에 바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적에 나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받아들이고 그 베드로를 픽업해서 쓰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예수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 삶을 사는 것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처럼 선생이여 하고 따라다녔어요.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시고 그 본체인 줄을 알고 그 룰에 따라서 그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적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한국에는 교인이 천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적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오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딱 나타나실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준비하고 사는 사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면은 언제라도 버리고 할렐루야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픽업해서 쓰십니다. 나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축복된 길인 줄을 아는 사람,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 비록 결점이 많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결점 다 덮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베드로의 차이예요. 베드로가 별나게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 만날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하실 수도 있는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위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과거까지 살던 우상 숭배의 삶,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랑 이 모든 것들의 얽매인 삶에 아직도 붙어 있느냐? 딱 두 초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면은 우상 숭배에 속해요.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난 구원은 됐어. 그러나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직까지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지금까지 평생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겨우 몇십만불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한 1년만 조금 연기하세요. 연기. 내가 1년 동안 요거 팡팡 쓰면서 지금까지 못해본 거 내가 차가 말이에요. 남들 저 BMW 몰고 다닌 거 보면 내가 언제 한 번은 꼭 몰아야지 그랬는데 BMW 사서 한번 샹샹 달려보고 집도 말이지 어차피 이거 이제 예수님 오면 이제 없어진다니까 이 돈 좋은 집 사서 한번 신나게 임금처럼 한번 좀 살 테니까 예수님 내 돈 딱 쓰는 순간 다 쓰는 순간에 차고 오셔서 저를 딱 픽업하셔서 천국의 왕궁으로 다시 싹 데려가세요. 그럼 내가 할렐루야 할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적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은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이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육신의 정욕,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영광을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 생의 자랑. 이거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도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물질도 명예도 영광도 그런 것들이 예수님 위에 올라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언제라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기다릴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기둥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버릴 적에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빛이 가장 퍼펙트하게 드러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불투명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새카매가지고 전혀 반사가 안 돼. 가장 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릇은 투명한 그릇입니다. 이 투명한 그릇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만 나옵니다. 삶 속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말만 나와요.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한 게 정말 여기 오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단계의 믿음의 말인데도 베드로의 믿음의 말이 엄청나요. 주여 고백하기 전이라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쩌면 아마도 베드로가 이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배후에 타셔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 사람 예수님을 둘러싸서 못 견디게 하니까 당신은 이 호수에서 말이에요. 바람이 처음에 한참 동안은 산, 이게 저 쭉 보면은 산이에요. 산이고 쭉 둘러서 그 산이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 이쪽에 산이 있고 그 호수가 있는데 어떨 적엔 바람이 산에서 윙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험한 풍랑의 바다처럼 변하는데 어떤 시간은 바람이 호수에서 산으로 촥 올라간다고. 그래서 호수 그 안에서 배를 타고서 말씀을 전하면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어도 똑똑하게 다 들려요. 아주 그 지형이 묘합니다.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베드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이 양반을 지난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긴 했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겨서 바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목수. 목수인데, 이 베드로는 직업이 고기잡이입니다. 어부. 아니, 목수가 고기잡이한테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뭘 안다고. 아니,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지금 어느 고기가 요 시간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얼마나 잡히는지를 지금 바삭하게 아는데, 나도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왜 이게 목수가 가지고 말이지, 깊은 데 가가지고 이거 검을 던져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적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비록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하세요. 특히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의 심령에 완전한 해부를 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보면은 베드로 말고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잘 보세요,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말이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난다.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입 밖에 낼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참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실수 잘하는 게, 좌절하고 엎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입니다. 입술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난 것,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교회 분란이 일어난 것, 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 세력이다, 지옥의 세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 입술을 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처음에 부르실 적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서랍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져주신다. 그래서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 주위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투명한 그릇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자라. 나의 죄성을 알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내 상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오실 적에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분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만났는지 만났을 적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완전히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전도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내 입술을 사용하는 믿음의 말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따르지 못하고 그저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주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주님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죄성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하고 주 뜻대로 없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영역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청교회 날, 아버지 바로 주님 오실 날, 아버지 그 날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는데 준비하는 전도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 시간 죄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 것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세상 어려운 여건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 버릴 수 있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적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약진하는 능력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